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가장 별난 것. 메리 루플 지음. 성우 이자영 읽음. 다트와 드릴. 내가 세상에 나와 맞이한 여섯 번째 해에 11월 18일 밤. 장식용 패널을 덧댄 우리 집 놀이방에서 오빠는 내게 연속으로 다트를 던져 내 두개골을 뚫었다. 나는 그때 오빠가 인간의 두개골에 담겨 보호받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넘어서고자 그런 시도를 했던 거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인간 두뇌의 복잡성을 그 누가 헤아릴 수 있겠는가. 그로부터 10년 뒤에는, 그러니까 1967년에는 법학 우등학위를 소지한 24세 청년이 시간과 공간이 정복될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자기 오른쪽 귀에서 1인치 위 지점의 두개골을 치과용 드릴로 뚫다가 사망했다는 기사가 뉴욕타임스에 실렸다. 그는 바로 1시간 전에 LSD를 복용하여 의식이 확장된 혹은 의식이 부풀어오른 상태에서 그런 이례적인 실험을 착상한 것이었다. 오빠가 내게 다트를 던진 후로 나는 의식이 계속 확장되는 상태로 살아왔지만 사람들에게 늙었다는 말을 들을 때까지 내 의식은 자라고 또 자랐다. 그래도 내 손으로 머리에 드릴을 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총을 들 생각은 해봤다. 모자를 쓰고도 다녔다. 최고의 미용사에게 머리를 맡기기도 했다. 천공술은 수술 시 천공기를 사용하여 두개골을 원반 모양으로 도려내는 의술로 그와 유사한 형태의 도구로 갱도를 내는 채광기술에서 파생되었다. 그러고 보면 지구 중심으로의 여정이 어떨지 궁금증을 품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 것이며 땅속으로 내려가는 길에 얻을 만한 귀중한 광석을 탐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랴. 목걸이와 팔찌, 반지들은 정복용 드릴을 사용한 그 청년을 모방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갈망을 증명한다. 표면 아래 깊숙이 파묻혀 있는 걸 찾고 발견하고 캐내고 약탈하고 싶어하는 갈망을. 내 어머니는 늘 사슬 모양의 금팔찌를 차고 다녔는데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좋아했던 남자에게서 받은 것이었다. 그 남자는 어머니에 대해 알고 싶어 했겠지만 둘이 아이스크림 소다를 함께 마시며 나눴던 대화들로 그가 얼마나 깊이 어머니에게 다가갔는지는 나로선 알 수 없다. 반면에 아버지가 한밤의 대화들에서 본인의 무심한 태도와 그저 내가 상상만 할 수 있는 기술로 어머니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 그 남자보다 더 멀리까지 갔다고는 말할 수 있다. 그 후로 50년을 더 어머니의 마음을 뚫어온 아버지는 마침내 자신의 금니를 목걸이에 매달아 어머니에게 건넸고 어머니는 그에 대해 할 말이 거의 없었으며 그 목걸이를 단 한 번도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 말을 대신했다. 인간의 두뇌는 다른 두뇌들을 뚫고 들어가는 것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것 같고 마땅한 두뇌가 없다면 자신의 두뇌도 꽤 훌륭한 대상이 될 수 있다. 신비가 자신의 외부만이 아닌 내부에도 존재한다는 걸 알 만큼 똑똑하기만 하다면 말이다. 사실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을 조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진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적게 남았는지 알게 된다면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슬프게도 치과용 드릴을 사용한 그 청년은 저 세상으로 떠났으니 한 명이 더 줄어든 셈이다. 우주비행사와 탐사선은 다른 행성에 도착하면 늘 땅을 조금 팔 뿐이지만 이 지구의 사막에서는 끊임없이 시추 작업이 이루어지며 어떤 광산들은 수세기 동안 가동되어 왔다. 목에 루비색과 에메랄드색을 두른 벌새들은 시간을 가로질러 공간을 가로질러 날아다니며 쉼없이 꽃을 향해 그 길고 섬세한 부리를 다트처럼 던진다. 그래, 나의 오빠가 있었고 사랑의 여름에 삶 자체에 취해 자신이 무얼 발견하게 될지 확인하고자 전기 드릴을 전원에 연결한 청년이 있었다. 게다가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려 했는지에 관계없이 아무도 도중에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그 누구도 시도를 멈추면서 이제는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았으며 이 모든 일들은 우리를 몸서리치게 만들 뿐이다. 가장 별난 것. 나는 만난 적 없지만 평생 독신으로 산 우리 이모 미엘은 별종이었다. 가장 별난 것은 이모의 글씨였다. 내 어머니와 자매 간인 이모는 먼 곳에 살았고 신고 재봉틀 회사에 고용되어 사람들이 새로 나온 경이로운 전기 재봉틀을 직접 볼 수 있도록 가게 앞쪽에 앉아 바느질 시연을 했다. 이모는 키가 작고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를 지니고 있어서 모두들 그 일이 천직이라고 말했다. 지나가던 모든 여자와 이모 본인뿐 아니라 언젠가 어머니가 내게 해준 말에 따르면 모든 남자들까지도 선망했던 그 반짝이는 재봉틀로 바느질을 하지 않는 시간에 이모는 우리에게 긴 편지를 썼다. 목요일에 도착하는 이모의 편지는 동네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미엘 이모의 글씨는 너무나 커서 아무도 읽을 수 없었다. 아예 읽을 수 없는 건 아니었지만 쉽게는 혹은 평범한 방식으로는 읽을 수 없었다. 언니와 내가 길 아래쪽에 미엘 이모의 편지를 정성스럽게 펼쳐놓으면 어머니는 그 편지를 읽기 위해 우리가 살던 공동주택의 지붕 위로 올라가야 했다. 내가 6살 때 가장 좋아했던 놀이 중 하나는 그 편지의 알파벳 글자 O 안에 들어가 눕는 것이었다. 그 글자는 내 머리부터 발까지 완벽하게 애워쌌고 비록 아무 의미 없는 놀이였지만 나는 행복하게 O에서 O로 돌아다녔다. 가끔은 SOON의 경우처럼 O 두 개가 연달아 있으면 깡충 뛰어서 건너갔다. T를 더 좋아했던 언니는 그 글자에 맞추어 양팔을 벌리고 누운 채로 지붕 위에 어머니를 향해 눈을 깜빡거렸다. TOM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면 언니와 나는 자신의 글자 위에 나란히 누웠고 그러면 언니의 손이 내 머리에 닿곤 했다. 미엘 이모는 종이를 구하느라 늘 애를 먹었다. 대공황 때는 특히 더 그랬는데 그래도 직업이 있어서 수급이 가능했다. 이모는 정육점에 갈 때마다 어머니가 해준 말에 따르면 미엘은 민스트포크를 잘하기로 유명했다. 고기 포장지를 두루마리째 사다가 둥글게 말려있는 종이를 길게 길게 풀어 신고 재봉틀 가위로 잘라 낱장으로 만든 뒤 자신이 해야 할 말이 다 들어갈 만큼 풀로 이어붙여서 그 위에 편지를 썼다. 그보다 작게는 쓸 수가 없는 듯했다. 어머니는 미엘이 작은 아이였을 때, 사실 미엘은 나중에도 아주 크게 자라진 않았지만 미엘과 그녀의 글씨가 집안의 걱정거리였다고 말했다. 미엘은 글씨를 처음 배울 때부터 엄청 거대하게 썼던 것이다. 학교에 입학한 첫날, 미엘은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채로 앞에 놓인 작은 종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렇게 작은 종이에는 글씨를 쓸 수 없었으니까. 친절하신 선생님이 미엘에게 몽당 분필을 쥐어주며 칠판에 글씨를 쓰게 해주었지만 한두 주 만에 미엘의 글씨가 칠판을 벗어나기 시작하자 선생님의 친절은 동이 났고 미엘은 처음에는 작은 자로 그 다음엔 큰 자로 체벌을 받다가 급기야는 배 젓는 노처럼 생긴 무시무시한 막대기로 맞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엘이 땅바닥에 글씨를 쓰기 시작한 날부터는 도저히 그녀를 막을 수가 없어서 결국 학교에서도 그냥 내버려둘 수밖에 없었다. 이내 학교 복도 바닥은 미엘의 글씨로 뒤덮였고 선생님들은 그 글자들을 읽고 고쳐주고 점수를 매긴 후 관리인을 불러 걸레로 닦아내게 했다. 미엘이 졸업장을 받았을 즈음엔 글씨들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내가 옷자 속에 아기처럼 눕곤 했던 때 본 그 크기에 머물렀다. 슬프게도 이모의 글자들은 오래 간직하기엔 너무 길었다. 가끔은 길이가 8미터 가까이 되기도 했다. 그래서 편지를 받고 한두 시간 뒤 남자들이 퇴근할 때가 되어 지나갈 일이 필요해지면 어머니는 친구들과 함께 미에리모의 편지를 풀로 붙이기 전에 크기로 찢었고 각자 찢어진 종이를 품에 가득 안고서 집으로 돌아가 화덕에 넣고 태웠다. 그러나 이모의 편지가 도착하는 목요일은 정말 멋진 날이었다. 내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날들이었다. 어머니가 우리 집 지붕 위로 올라가면 동네 여자들 모두가 지붕에선 어머니를 보고 편지가 온 걸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엔 집단적 읽기가 시작되었다. 여러 지붕과 비상계단, 발코니들에서 다양한 스커트와 원피스, 앞치마가 휘날리고 창문 밖으로 사람들의 머리가 나와 있는 모습은 볼만한 구경거리였다. 그렇게 미에리모의 삶은 세상에 적나라하게 공개되었고 그런 것에 아무 관심 없는 기류의 아이들은 그저 자신의 글자를 찾아 그 안으로 들어가 행복하고 안전하며 따스한 시간을 보냈다. 사소한 개인적 문제. 오랜 시간 나는 시인이었다. 그러니까 나는 한때 시인이었다. 실은 아주 오랫동안 그러했다. 시를 지으며 살았고 시 짓는 일에 수반되는 것을 나보다 어린이들에게 가르치며 살았다. 정작 나 자신은 시 짓는 일에 수반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음에도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용기와 어느 정도의 두려움을 넘어서는 일이었는데 그 어느 정도란 그때그때 달랐으며 그 감정들이 어떤 순서로 나타나는지 말하는 게 늘 가능하지도 않았다. 어쨌든 그것은 전달하기 어려웠다. 그것을 전달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졌지만 전달은 갈수록 쉬워지기도 했고 그것은 또한 내 일상에 혼란의 분위기를 더해주게 되었다. 일례로 나는 그런 이야기들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끔 만들어줄 이야기들에만 관심을 둘 때가 많았다. 물론 그 사실을 절대 입 밖에 내지는 않았다. 그저 나는 사람들이 언어를 좋아하게끔 해줄 만한 이야기들에 관심이 있다고만 말했다. 사실 그렇게 말하는 건 어리석어 보였는데 사람들이 언어를 좋아하건 안 좋아하건 그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언어가 아름답든 거칠든 이상하든 사람들은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세상을 좋아하도록 하고 세상 속에 살아있게끔 해줄 이야기들에 관심이 있을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또한 어리석은 짓 같았는데 사람들이 세상을 좋아하건 안 좋아하건 그들은 세상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세상이 아름답든 거칠든 이상하든 그들은 살 수밖에 없었다. 그래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살아있는 것이 아니게 되겠죠. 그때는 살아있지 않은 상태일 거예요. 라고 나는 말했다. 숱한 시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것은 이해하기조차 힘든 난제였지만 때로 나는 거의 이해할 것 같은 기분을 느꼈으며 이런 기분 또한 그 난제의 일부였다. 내가 보기에 유일하게 확실한 건 살아있는 동안 다른 선택권 없이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도 나를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에 대해서는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건 정녕 선택의 문제였고 나는 그 선택에 있어 사람들을 설득해 볼 수 있었다. 그리하여 내겐 그 이유, 그 무엇보다도 제일 멍청하게 들리는 그래서 내가 절대 입 밖에 내지 않은 바로 그 이유가 실제로 제일 합당하게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따금 내가 만난 사람들은 나의 말이나 행동과는 관계없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외면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들은 나에게 도전이었으니까. 그들은 본인이 나를 좋아하지 않았다 해도 나에게 스스로를 좋아하라는 과제를 던져주었으니까. 내게 일어난 혹은 일어나지 않은 모든 일들에 상관없이 나 자신을 좋아하는 것, 그것은 도전이었다. 나는 그 도전과 마주하기 위해 시쓰기를 중단하고야 말았다. 내가 애초에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라고 공언한 활동을 더 이상 하지 않고서도 과연 나는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을까?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할 다른 이유를 찾게 될까? 아니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도 없는 채로 세상에 남아 스스로를 좋아하면서 지낼 수 있을까? 나는 한번 해보기로 결심했다. 하는 일도 없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도 없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나는 스스로를 그곳에서 발견했고 그러자마자 내가 애초에 시를 쓰기 시작한 상황을 나 스스로 만들어냈었음을 깨달았다. 이제 나는 시를 쓰고자 하는 의지 없이 유령처럼 세상을 배회할 뿐이다. 다만 손가락 끝에 불꽃을 지니고서 나를 죽지도 살지도 않은 부단한 잔떨림의 상태로 머물게 해주는 스트레스와 예술과 시간이라는 도깨비불로 존재토록 해주는 작은 불꽃을 손끝에 매달고서